안녕하세요. 교포 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5월 24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뉴욕라이프의 프리미엄 디파짓 어카운트 PDA는 일시납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그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5월 31일까지 가입하시면 첫해 10%, 이후 매년 5.0%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DA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험료 납부에 사용되어 실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뉴욕라이프 슌 초이 최수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408-531-7702, 408-531-7702.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뉴스 브리핑은요, 억지로 하나의 큰 주제로 묶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월드 뉴스부터 시작해서 미국 주요 정치 경제 뉴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이 지역 로컬 뉴스까지 각 항목을 독립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넘쳐나는 정보들 속에서 그왜이 뉴스가 우리한테 중요한지 그 맥락을 딱 짚어드리는 게제 역할이니까요.
네,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헤드라인 같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파헤쳐보는 거죠. 그럼 바로 첫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월드뉴스부터 시작하죠.
그 지금 3개월째 이어지고 있던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 관련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교전을 멈추기 위해서 약간 양해각사 수준의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고 발표했더라고요.
네, 시장에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 뉴스죠.
근데 여기서 도출된 핵심이 전투 종료랑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꼼꼼히 보니까 참 의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의아하셨나요?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처리 같은 진짜 그 근본적인 핵심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을 안 하고 막 30일에서 60일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뒤로 미루는 조건이죠.
이거 약간 비유하자면요. 집에 막 불이 났는데 가장 위험해서 폭발 직전인 가스밸브 잠그는 건한달 뒤로 미루고 일단 현관문부터 열어두자 뭐 이렇게 합의하는 것 같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게 진짜 해드릴까 막 의문이 드시지 않나요?
오, 가스밸브 비유 아주 정확합니다. 근데 그 현관문이요, 그냥 평범한 문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그 산소 마스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아, 호르무즈 해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가스밸브, 즉 우라늄 고농축이라는 근원적 위협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은 정말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엄청난 비중이 통과하는 거의 유일한 길목이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막히면 전 세계가 난리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해협이 봉쇄되어 있었다는 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심각한 동맥 경화가 왔다는 뜻이고요. 이 문이 다시 열린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유가 시장에는 즉각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 일단 당장 막혀있던 기름줄기가 풀리니까 베이 지역에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이 주유소에서 느끼는 부담이라던가 아니면 항공료 오를까 봐 걱정했던 부분들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겠네요.
네, 당장의 생활 물가나 물류비 측면에서는 확실히 긍정적인 신호죠.
근데 또이 합의 과정을 보면요. 그 이면에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파키스탄이 중재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란 측은 여전히 우리는 이견이 남아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다는 건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합의가 가진 구조적인 취약성입니다. 양해각서, 즉 MOU라는 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평화조약이 아니잖아요.
아, 그냥 서로 말로만 약속한 약간 그런 단계인 거죠?
그렇죠. 이란이 아직 이견이 있다고 대놓고 밝히는 건요, 30일 뒤로 미뤄진 그 우라늄 처리 협상에서 자기들이 우위를 점하려고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언제든 다시 쥐락펴락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와, 언제든 다시 막을 수 있다. 협박용 카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여기서 중재자로 등판했다는 건이 문제가 단순히 중동 안방의 문제를 넘어서 남아시아의 플레이어들까지 끼어들어서 외교적 지렛대로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근데요, 방금 그 이란 사태의 중재자가 파키스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월드뉴스를 보니까 정작 그 파키스탄 내부에서는 엄청 끔찍한 폭탄 테러가 발생했더라고요.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남의 나라 표화를 중재한다고 나서기엔 자기 나라 앞가림도 못하는 좀 그런 상황 아닌가요?
아주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5월 24일에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주에서 보안 요원과 그 가족들이 타고 있던 셔틀 열차 인근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네, 그 기사 봤어요. 최소 24명이나 사망하고 70명이 다쳤다면서요?
맞습니다. 심지어 이 셔틀 열차가 주요 장거리 노선인 자파르 익스프레스와 연결되는 중요한 구간이었거든요. 무장단체인 발루치 해방군 BLA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아, 발루치 해방군요?
근데 왜 하필 거기를 노린 걸까요?
이 발루치스탄이라는 지역 특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가 이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천연 자원이 막대하게 매장된 곳이에요.
아, 자원이 엄청 많은 지역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 무장단체가 단순히 인명피해를 내는 걸 넘어서 굳이 핵심 인프라로 연결되는 철도를 노린 이유가 있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인프라를 마비시켜야 국가 시스템이 흔들린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려는 막 그런 고도의 노림수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런 자원지대의 인프라가 불안정하다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글로벌 시장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장이거든요. 파키스탄이 밖에서는 평화의 중재자 행세를 하지만 정작 자국 내 에너지랑 물류 핵심지대는 치안 공백 상태라는 걸 다 까발린 셈이죠.
와, 진짜 겉과 속이 너무 다르네요. 근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이런 남아시아의 불안정성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로 번지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멀리 떨어진 캘리포니아 베이역에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해외 출장 가시거나 공급망 관련 비즈니스 하실 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 간접적인 비용으로 청구되는 겁니다.
네,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적 비용으로 어떻게 청구되는지 방금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미국 경제에는 어떤 수치로 나타나는지 세 번째 뉴스, 미국 경제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주제죠.
지금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랑 전쟁 장기화 우려가 결국 우리 지갑을 털어가려고 하는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6%까지 올라서 2025년 1월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네, 시장이 아주 발칵 뒤집혔죠.
근데 뉴스에서 이 국채금리라는 딱딱한 용어를 진짜 많이 쓰잖아요. 이걸 뭐 경제의 체온계다 이렇게도 많이 부르던데 제가 보기엔 체온계라고 하기엔 우리 삶에 미치는 파급력이 훨씬 더 폭력적이지 않나요?
아우, 체온계보다 훨씬 무서운 거죠. 차라리 금융 생태계의 중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정확할 겁니다.
금융의 중력이요?
네.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 안전한 자산이 무려 4.69%나 이자를 준다는 건 지구의 중력이 갑자기 엄청 강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전한데 이자까지 많이 주니까 모든 돈이 거기로 쏠린다는 거군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대출 금리가 이 중력에 끌려서 억지로 다 올라가야만 해요. 은행 입장에서는 절대 돈 떼일 일 없는 정부가 4.69%나 주는데 굳이 개인이나 기업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훨씬 더 높은 이자, 즉 위험수당을 얹어서 받아야 수지타산이 맞지 않겠습니까?
와, 금융의 중력이라는 말이 진짜 확 와닿네요. 근데 백악관이나 재무부는 맨날 이거 일시적인 현상이다 막 진화하려고 하잖아요.
늘 그렇게 말하죠.
근데 시장 참여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정부의 그 낙관론을 안 믿고 계속 국채를 내다 파니까 금리가 이렇게 치솟는 건데 시장은 도대체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 건가요?
두 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부활, 그리고 연준의 통제력 상실이요.
아, 물가가 다시 뛸 거다.
네,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물가는 무조건 뜁니다. 그러면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절대 내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정부가 계속 천문학적인 돈을 쓴다고 하니까 시장의 국채는 계속 쏟아질 거고 그럼 채권 가치는 떨어지고 금리는 더 오르겠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럼 이 금융의 중력이 우리 청취자분들 베이 지역 한인 가정에는 정확히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나요? 당장 신용카드 쓰거나 모기지 낼 때요.
당장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 기준선이 기계적으로 확 올라갑니다.
아, 벤치마크 자체가 올라가 버리는군요.
네, 베이 지역처럼 집값이 엄청 비싼 곳은 이자율이 단 0.5%만 올라도 한 달에 내야 하는 이자가 수백 달러, 수천 달러씩 늘어나잖아요. 주택 구입이나 재융자 계획에 치명타죠.
와, 진짜 피가 마르네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신용카드 연이율인 APR이나 기업들 대출 금리도 다 끌려 올라갑니다.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까지 피가 안 통하게 되는 셈이죠. 이 경기 둔화 우려가 다가오는 중간선거 중국의 현 정부한테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겁니다.
경제가 결국 선거랑 직결되니까요. 선거 이야기가 나왔으니 다음 워싱턴 정치권 소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뉴스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저희는 좌파나 우파 어느 쪽의 입장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공된 소스에 기반해 팩트만 전달해드립니다.
네, 철저하게 팩트 위주로 분석해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17억 7,600만 달러 규모의 정부 무기화 피해자 보상기금이라는 걸 추진 중인데요. 놀라운 건 민주당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 반발이 엄청 거세다는 점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죠.
겉으로 볼 때는 공화당의 완전히 하나로 뭉친 것 같았는데 왜 자기 당 의원들이 이 기금을 막아서고 있는 건가요?
이게 바로 정치적 이상과 선거라는 냉혹한 현실의 충돌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건 이 기금이 너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불투명하다고요?
네. 이 어마어마한 돈이 사실상 어디에 쓰일지 모르는 슬러시 펀드, 즉 비자금 성격의 정치 자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의원들이 콕 집어서 문제 삼는 게 이 돈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수용자들이나 앞으로 사면될 사람들한테 보상금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예산을 낭비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돈이 흘러가는 종착지가 정치적으로 너무 폭발력이 큰 뇌관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코앞에 다가온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잖아요. 근데 이 기금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나중에 지역구 유권자들한테 당신들 극단주의 옹호하는 거냐 하고 역풍을 맞을까봐 엄청 두려운 거죠.
아, 선거 앞두고 몸살이는 거네요. 근데 이 내부 반발 하나 때문에 의회 예산 논의가 줄줄이 멈춰섰다면서요?
네. 워싱턴의 예산 통과 시스템이라는 게 원래 여러 법안을 하나의 거대한 패키지로 묶어서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톱니바퀴 하나가 걸리면 전체가 끽 하고 멈춰버립니다.
아, 그래서 다른 예산들도 다 올스톱된 거군요.
맞아요. 이 보상기금 논란 때문에 상원에서 한창 다루고 있던 핵심 현안, 그 이민단속 예산안 논의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심지어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하려던 10억 달러 규모의 백악관 무도회장 예산도 당내 의원들 표를 못 구해서 그대로 표류하고 있어요.
와, 정치적인 리스크 피하려다가 정작 국경 안보랑 직결된 이민단속 예산까지 묶여버린 셈이네요. 이게 진짜 중간선거 앞두고 예산이 어떻게 정치적 무기로 쓰이는지 그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험난한 예산 정국의 예고편이죠.
워싱턴 상황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백악관 인근에서 무장 남성이 총격을 가하다가 비멜 경호국에 의해서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5월 23일에 벌어진 아주 충격적인 일이죠.
이 남성이 예전에 백악관의 접근 금지 명령, 그 스테이 어웨이 오더를 받았던 유지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 당시에 백악관 안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무사했지만 민간인 1명이 피격을 당했다는 아주 긴박한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은 사람이 어떻게 총을 들고 백악관 검문소까지 갈 수 있었던 건가요?
이 지점이 현재 미국의 물리적 보안 시스템이 가진 한계, 그리고 정치폭력의 위험이 얼마나 일상화되었는지를 뼈저리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법원 명령이 소용이 없었던 거네요?
서류상의 접근금지 명령이라는 건 그 사람이 경계선 안으로 넘어왔을 때 경찰이 즉각 체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됩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총기를 품에 숨긴 채 다가오는 론 울프, 즉 외로운 늑대 형태의 개인을 물리적으로 튕겨내는 방어막은 절대 되지 못하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법적 제재가 현실의 총알을 막아주진 못하잖아요. 사실 불과 한 달 전쯤에도 그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열린 호텔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이런 사건이 자꾸 뉴스에 나오면 대중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막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 사건을 분석할 때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미국에서 최고 수준의 경비를 자랑하는 백악관 검문소에서조차 대낮에 총격전이 벌어지고 민간인이 다친다는 건 시민들에게 정치적 시설 주변은 내 생명이 위협받는 공간이다 라는 공식을 아주 깊게 심어주게 됩니다.
아, 심리적으로 완전히 위축되겠네요.
맞아요. 경비 인력 늘리고 예산 쏟아붓는 가시적인 비용도 문제지만요. 시민들이 정치적 행사나 공공장소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회피하게 만드는 것,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네, 참 무거운 이야기네요. 워싱턴의 무거운 정치 소식은 이쯤 하고요. 이제 청취자 여러분이 매일 운전하고 산책하시는 우리 동네, 베이 지역 로컬 뉴스로 좀 내려와 보겠습니다.
네, 친숙한 동네 이야기죠.
오클랜드 지역 지날 때 I-580 후리웨이 진짜 많이들 타시잖아요. 근데 켈트랜스가 푸틸 블러버드부터 그랜드 에비뉴까지 한 9마일 구간에 대해서 상업용 대형 트럭 통행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지역 사회에서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아니, 무려 1960년대부터 막아놨던 길인데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이걸 풀려고 검토하는 건가요?
한마디로 물류망의 효율성 압박이 한계치에 달았다는 겁니다. 베이지역이 그동안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화물 운송량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이 대형 트럭들이 I-580을 못하니까 계속 우회를 해야 하잖아요.
아, 주변 도로로 다 돌아가야 되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 주변 도로 혼잡도도 너무 심해지고 물류 비용도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게 교통당국, 즉 켈트랜스의 시각인 거죠. 그래서 4.5톤 이상의 상업용 트럭을 이 구간에 밀어넣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아, 근데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 집 앞 조용한 도로에 갑자기 4.5톤이 넘는 거대한 대형 트럭들이 매연 뿜으면서 막 굉음을 내고 질주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지 않나요?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완전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5월 23일에 주민 100명 이상이 설명회에 나와서 엄청 격렬하게 항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주민들은 어떤 위험을 호소하고 있는 건가요?
가장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대기질입니다. 4.5톤 이상의 육중한 디젤 트럭들이 뿜어대는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은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의 직격탄이거든요. 특히 그 지역에 사는 아동이나 고령층 건강에는 너무나 치명적이죠.
내 안을 직방으로 마셔야 하니까요.
그리고 둘째는 물리적인 교통사고 위험입니다. 대형 트럭은 승용차랑 다르게 제동거리가 엄청나게 깁니다. 일반 주거지랑 인접한 도로 구간에 이런 차량이 섞여 달리면 사고가 났을 때 치명률이 확 올라가요. 거기다 밤낮 없이 시달려야 하는 만성적인 소음 공해는 덤이고요.
아우,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네요. 이건 단순히 도로에 차선 하나 더 내어주는 수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켈트랜스는 지금 자기들이 환경영향 평가 중이라고 약간 한 발 물러선 것 같던데 당장 다음 달부터 막 트럭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건 아니죠?
아, 네. 당장 내일부터 트럭이 진입하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럼 최종 결정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켈트랜스는 말 그대로 도로망의 기술적,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행정기관일 뿐이에요. 반세기 넘게 유지된 통행금지라는 법칙을 자기들 마음대로 단독 폐기할 권한은 없어요.
아, 그럼 법을 바꿔자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이걸 바꾸려면 반드시 캘리포니아 주의회 입법 과정을 거쳐서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한 교통 민원이 아니라 물류 효율성이라는 경제 논리랑 지역 주민의 환경 정의가 주의회에서 정면으로 표대결을 벌이게 될 아주 거대한 정치적 사안인 셈이죠.
와, 교통의 편의성이냐 아니면 주민들의 환경정이냐, 이게 참 팽팽하게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네요. 자, 오늘 분석할 마지막 로컬 뉴스입니다. 이 소식은 어린 자녀 두신 부모님들 가슴을 진짜 철렁하게 만들었을 텐데요.
네, 정말 아찔한 소동이었죠.
5월 23일에 그 가족 단위로 소풍 많이 가는 센호세 해피할로우 동물원에 폭탄 위협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아침 10시 20분쯤이었는데 경찰이 다 출동해서 대피시키고 수색했는데 다행히 수상한 물체는 없었대요. 근데도 동물원이 그날 하루 종일 폐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만에 하나의 가능성조차 차단해야 하는 가족공원 특성상 운영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조치였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 장난이 아니라 스와팅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 스와팅이요? 아, 그 자기 발신번호 조작해가지고 경찰 특공대인 스와팅이나 폭발물 처리반 막 엉뚱한 대로 출동하게 만드는 그 범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단지 그냥 나쁜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지역 911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교란시키는 너무 질나쁜 범죄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스와팅은요, 타겟이 된 그 동물원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끝나는 범죄가 아니에요. 폭탄 신고가 접수되는 그 순간 세노세 지역의 경찰, 소방, 구급대, 폭발물 처리반 같은 핵심 응급자산들이 전부 그 동물원으로 쏠려야 하거든요.
아, 다른 곳에 갈 인력들이 다 거기로 모이는 거군요.
맞아요. 이 메커니즘이 의미하는 바가 진짜 끔찍한 게 이 귀중한 공공자원들이 헛소문을 쫓아서 동물원을 뒤지고 있는 그 몇 시간 동안 세노세의 다른 어느 곳에서 발생하는 진짜 화재나 심정지 환자 혹은 폭력 범죄에 대응할 인력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와, 진짜 우리 동네 공공안전망이 그 시간 동안 완전 통 비어버리는 거네요.
그쵸.
게다가 주말 대목 놓친 동물원의 경제적 손실도 엄청날 거고요. 막 영문도 모르고 대피했던 아이들이 겪었을 트라우마까지 생각하면 이 거짓 전화 한 통이 만들어낸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네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라는 단어로 포장될 수 없는 아주 명백한 공공인프라 무력화 테러 행위입니다. 경각심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쭉 전해드린 소식들을 보면요. 월드뉴스부터 로컬 뉴스까지 다 각기 다른 무대에서 벌어진 완전히 독립적인 사건들이었잖아요.
네, 겉보기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이 모든 사건들 밑바닥에 아주 공통된 하나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하는 그 먼 바닷길 하나가 막힐 뻔하니까 당장 우리 지갑이 얇아질 위기에 처하고요. 워싱턴의 예산안이 공화당 내부 반발로 막히니까 국가 국경 안보 기능이 마비될 판이죠.
네. 거기에 우리 동네 세노세 동물원 사건까지 더해지면요.
그렇죠. 세노세의 9.11 출동망이 거짓 전화 한 통에 교란되니까 그 시간 동안 진짜 위험에 처한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누리고 있는 물류, 경제, 치안이라는 이 시스템들이 사실은 얼마나 얇은 얼음판 위에 서 있는지 혹시 느껴지시나요?
정말 모든 인프라가 아슬아슬하게 연결되어 있죠.
네, 오늘날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이런 보이지 않는 위협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살고 있는 걸까요?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실 때 여러분의 그 평온한 일상을 지탱해주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들이 무엇인지 한번쯤 깊이 통찰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가 그런 생각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교포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5월 24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주세요.